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중서신, 예, 그렇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4장 가서 보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0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를 크게 기뻐했다. 기뻐했다, 기뻐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의 작은 그 4장 안에 적어도 16번 이상이 나온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도 옛날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한 60이 되니까 이제 조금 좀 철이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상황이 돼서 기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조금 들어요. 아마 죽을 때쯤이나 돼야 아마 저도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 이거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바울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쁨을 주러 온 에바브로디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가져온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 아, 제가 참 요새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그래도 이제 좀 영어를 할 줄 알고 영어 책을 이제 마음대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할 때 많은 영어 자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교 자료 이렇게 가서 보면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저는 위얼스비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의 이런 그 강의 이 주석을 이제 먼저 이제 좀 살펴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주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그런 주석은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제 주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서 좀 읽었습니다. 예, 그렇게 읽었더니 그 목사님이 제 전공이 열전달인데 열전달이라는 건 이게 열이 어떻게 전달되냐 해서 온도를 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온도를 재서 뭘 하는 게 그게 지난 한 30년, 35년 동안 계속 해온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계 예를 들더라고요. 온도계는 우리가 영어로 thermometer 이렇게 얘기하고 온도 조절계는 thermostat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온도계라는 게 뭐 이렇게 갖다 이렇게 대면 그러면 여기 온도가 얼마다 이걸 알려주는 게 그게 온도계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에어컨이나 집에 가서 보시면 아파트에 다 온도 조절계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온도 조절계를 내가 25도, 30도 이렇게 놓으면은 그럼 방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는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로 사는 사람이 있다.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 거기에 맞춰서 말 그대로 온도계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온도만 재주는 거예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내가 원하면 30도로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20도로 할 수 있고 내 상황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온도 조절계잖아요. 그래서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온도계처럼 상황에 굴복하고 그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면 좋아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그러면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온도를 낮출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더머스텟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전 행적을 가서 보면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상황에 상관없이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백부장과 함께 많은 군사들이 탔지만 그 배의 리더가 된 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상관없이 리더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설명을 좀 해놨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설명이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뭐고 배웠다고 하는 게 뭔가 먼저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만족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11절 가서 보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3절 가서 보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만족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다룰 그런 그 말씀은 아니지만 18절 가서 보니까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에 내가 다 대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게 다 있다 하면 그럼 그 이상의 만족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만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그렇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서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 휴대폰이 없는데도 자동차가 없는데도 아파트가 없는데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어로 우리가 컨텐트먼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하고 제 시대하고 우리 아이들 시대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니고 할 때 그때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었어요? 입을 게 제대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비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만족이 그때나 지금이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지금이 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뭐 불만이다 뭐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 극복하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때 비하면 10배, 20배, 100배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사는데 헬조선이라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 한국이 지옥이라 그러니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불만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 불만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먼저 자기 상태에 만족하지 않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가서 보면 사람과 우주공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존재,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이 두로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빌려서 그 존재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였는가를 지금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어요.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 가운데 최고 으뜸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과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어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그와 같은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했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으로 표현된 이 루시퍼라고 하는 그 존재가 드디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만을. 그 불만의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2절 가서 보니까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 사람이 지금 불만을 터뜨린 이 존재가 불만을 터뜨린 내용이 13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주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들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예요? 불만이 생겼어요.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런 불만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주 공간에 죄가 처음으로 들어왔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곧바로 마귀가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요? 불만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불만을.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잠깐 보니까 3장 1절에 이제 뱀은 마귀는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간교한 존재. 그 존재가 와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이 나무들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하면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알고 사람도 다 아는 내용을 뭘 하려고 그래? 불만을 일으키려고. 그렇죠? 불만. 불만족을 일으키려고 갖다 묻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죠. 하면서 뱀이 여자한테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하니까 뭐가 생긴 거야?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못하게 할까? 그렇죠? 이걸 먹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이 열리고 우리가 신들과 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선과 악을 스스로 구별할 줄 아는 이런 존재가 될 텐데 왜 이걸 하지 못하게 할까 하고 불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거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 뭐예요? 나를 나 이상으로 높이고 그 이상으로 높인 그 존재로 나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들어가면 반드시 불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여기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으로 자꾸 저 위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잖아요. 근데 자꾸 저 위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렵게 살던 그런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나 이상의 존재로 자꾸 놓으려고 하면 그게 교만이 되고 교만이 되면 반드시 불만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된 이후에 성화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참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온도 조절계가 되는 거예요. 온도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족과 감사가 내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만족과 감사가 감옥에 있어도 나오는 사람이 그게 영적인,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땅이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히 다가오는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와 만족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여기 4장 6절에 어떻게 돼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상관없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상관없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해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물밀듯이 내 마음 생각을 주장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를 많이 하고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우등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그 만족은 뭐냐? 자기 만족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 만족에 빠지면 절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면 많은 부자들이 있고 그래요. 다 만족한다 그래요. 근데 남 배려가 없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런 만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만족은 갈등과 싸움이 전혀 없는 만족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갈등이 있고 그렇게 투쟁이 있는 거예요. 싸우고 갈등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화평, 그게 만족인 거예요. 아이들과 싸워요. 그렇죠? 떠들 땐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마음의 내적인 화평, 그게 만족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냐? 9절에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 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의 비결이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1절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만족하는 건 배우는 거다. 자, 그러면 배우는 게 뭔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거기 2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위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만족이 생기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것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뭘 얘기하냐. 외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고 그냥 내가 내 시간 내서 안에 앉아갖고 뭘 좀 하려고 하면 내 내부에는 또 뭐가 있었냐. 28절에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어려움, 안에 걱정, 근심 다 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의 사자가 와서 그를 쳤어요. 하나님께 이거 좀 쫓아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게 생긴 게 아니고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다음 날 나한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30년,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상태니까 30년쯤 예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하루 가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에 응답이 안 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 안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를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족은 외부 상황 때문에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만족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베드로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로우신 그런 분이라고 한 사실을 맛보고 아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원래 말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제 표현하는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사람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이거를 만족한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철학자들 가운데 한 부류가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들 금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거,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만족하며 살겠다. 요런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만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만족은 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만족은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즉 바울이 얘기하는 만족은 내가 가진 거 아니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만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저 천국의 약속들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만족 이것이 날이 갈수록 배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이 생겨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나오지 않아요. 금욕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자동차 갖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그 만족, 이 만족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만족하게 됐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워. 이 두 가지를 기대하며 살면 그러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띄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 좀 찾아와 주기도 원하고, 뭐 본인은 내게 다 모든 것이 있어서 풍족하다고 얘기해도 아 그래도 이것 좀 쓰시라 그러고 돈도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선물을 줘서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했다. 그 전엔 기뻐했는데 이 선물을 가져오니까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디에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 어떤 교회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에는 바울 때문에 내분이 생겼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 와서 바울을 제대로 섬겨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1000km가 더 떨어진 빌립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로 그 헌금을 날라준 거예요. 예상했어요? 예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뜻밖의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자, 섭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든 세상을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가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 이끌어 나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 기적이라고 하는 건 인간 세상에 이런 뭐 자연의 법칙도 있고 모든 게 있잖아요. 거기를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홍해를 갈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도록.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죠? 이런 일을 이루시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을 하셔갖고 심지어 자연의 법칙까지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그 일,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 기적 있고 두 번째는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 이렇게 돼 있어요. Providence는 앞에 프로, 프로라고 하는 건 미리라는 게 미리. 그 다음에 비던스 이렇게 할 때 그 비던스는 비데오 아시죠? 비데오. 비데오가 뭐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 자연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스려 가시면서 자연의 법칙에 맞게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쭉 이끌어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읽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서 읽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 사람들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 그 역사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모세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히브리 아이로 태어나서 그래서 나일강에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해내잖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다른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종노릇하고 죽을 고생하는데 이 모세 혼자 왕궁에 들어가서 거의 파라오의 아들처럼 돼갖고 그 모든 학문을 배우고 모든 좋은 거 먹고 모든 거 종을 부리고 하는 그런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웠어요? 너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나이가 마흔이 됐을 때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나가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이 모든 게 들통이 나고 그래갖고 마흔 살에 어떻게 돼요? 모세를 죽여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모세가 그냥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어갖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요? 십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 옛날 같으면 종처럼 생각하고 뭐 보지도 않았을 그런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매일같이 양들을 치고 양똥을 치는 이런 일을 지금 40년을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그랬겠어요. 처음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을 다스리던 이집트의 왕자가 지금 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말았으니 40년이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무슨 존재입니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빼내라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보여주지 못한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가나안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번이라도 그런 거 꿈에나 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삶 속에서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모세를 쭉 이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다니엘. 요 조그만 아이가 그새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갖고 그래서 그냥 이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이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바빌론 땅으로 간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뭐 1000km를 이게 포로가 돼갖고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고생해갖고 거길 갔는데 왜 거길 데리고 가느냐? 그 당시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온 세상을 치리하는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고 느부갓네살 당신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겪게 이렇게 만들고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거 꿈에나 꾼 적 있냐고요. 그런 거 놓고 기도한 적이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쭉 인도를 하셔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사랑침례에 와 있잖아요. 오기 전에 죽을 고생 많이 했잖아요.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꿈에 꾼 적 있어요? 사랑침례교회랑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돼서 킹제임 성경 있고 이런 거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 꿈을 꾼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아들하고 여기 우리 아버지하고 지금 앉아있는데 이제 한 2, 3주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꿈도 못 꿨는데 여기 지금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한 20년 전에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젊은 나이에 시작해서 이름도 승리해야 되겠다고 승리침례교회를 했는데 그냥 완전히 망했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때? 죽고 싶은 거예요. 이건 진짜 창피해서 살 수도 없고 죽어야 되겠다. 예. 막 심장이 뛰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패배하고 한 게 있어서 오늘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왜 패배했는가? 그게 내게 교훈이 되고 약이 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성경 교정하고 성경 출간하고 성경 열심히 하는 가운데 뭐 또 이단성 시비가 있다 그래갖고 고생을 죽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전에 그냥 무명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 아, 심지어 장로교인들도 내 이름을 다 안다 그러니 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죠. 예, 한 2년 전에 법치가 무너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 이후에 2년 지금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모든 분야에서 죽을 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좌익 독보섯들이 모든 분야에서 이제 내 세상이다 그러고 지금 다 머리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의 그 위선. 위선이 그냥 극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국민들을 계몽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저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제 좌익들 다 몰아내고 정상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지금. 예, 자유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지금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북한 통일을 위해서 이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좋은 사상을 갖고 있어요. 저 북한을 우리가 자유 통일하고 한 나라가 돼서 좋은 나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지금 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자유 통일할 수 있게 사상적으로 아주 확고한 그런 사람들 세워지게 된 거예요. 2, 3년 전에 이런 거 생길 때 아주 암울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잘 된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한 번에 싹 몰아버리면, 아, 그러면 이제 될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암울한 이런 시기를 통해서 이게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나라에서 믿음 생활하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울이 주는 이와 같은 교훈을 드립니다. 뭘 하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읽으세요. 모세를 읽으세요. 다윗을 읽으세요. 히스기야를 읽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의 역사,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 것으로 삼으면 그럼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이단성 시비 받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걸로 믿는 겁니다, 저는. 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섭리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적의 나라예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 하나님이 섭리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유통일을 이룰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바울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니들이 선물을 보내줘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처지가 뭐냐? 12절에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매도 수없이 많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거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법정도 아니고 이거 좋은 일 아닙니다.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배웠다는 거는 여기 11절에 있는 배웠다는 거하고 사실은 원어나 영어 단어가 좀 다릅니다. 여기 11절에 남아있는 건 learn, 학교 가서 이렇게 배우는 거, learn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 12절에 남아있는 건 instruc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언가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배웠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코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 이 병을 없애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너 그거 달고 평생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상황에 상관없이 나올 수 있는 걸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왕이면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부자로 사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자로 사는 거는 컨트롤을 잘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돼요.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매달려요. 부족하면 매달려요. 넘치면 대다수 성경 가서 보면 다 똑같아요. 넘치면 내 힘으로 됐다 하고 하나님에 이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도 가능하면 잘 살길 원해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살길 원하지만 잘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바울처럼 그거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면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부자가 돼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원하되 이 재물과 이런 모든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온도 조절계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린 최종 결론이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딱 꽝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힘의 주체, 내 모든 만족의 주체, 내 모든 기쁨의 주체, 내가 어디에 상황이 있든지 어디에 빠져 있든지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킹잼 성경이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현대 역본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도대체 누가 내게 능력을 주는지가 나와 있질 않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예.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하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고 이제 봄이 되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캠퍼스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좀 점심 식사한 다음에 이제 걷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목련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뭐 한 일주일 열흘 그 꽃봉오리 이거 하나 내고는 그냥 1년 내내 또 없어졌다가 또 봄에 되면 나는데 참 아름다워요. 목련이. 저 지금 이제 벚꽃이 막 피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큰 나무들이 지금 막 아름답게 꽃을 지금 내려고 그럽니다. 참 여름 되면 잎이 우거지고 또 이렇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어떤 건 가을이 되면 좋은 열매를 맺고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벚꽃, 목련 뭐 등등의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이렇게 가지가 있고 이렇게 뭐 줄기가 있다 이런데 여기에 있는 건가? 자,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태풍이 오고 그러면 아주 시련을 겪잖아요. 그래도 그 나무가 곳곳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나무의 그 아름다움, 열매, 또 이렇게 시련이 올 때 그 견디는 그 힘,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밖에 드러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속에 들어있는 뿌리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드러난 것에 이런 원천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땅 속에 보이지 않는데 저 뿌리가 10m, 20m도 가고 어떨 땐 뿌리가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바위까지도 뚫고 들어가는 그 힘, 그 힘이 있어서 열매도 내고 꽃도 내고 시련이 오면 강풍이 그렇게 부는데도 뿌리가 단단하니까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 나타나서 다 있는데 그 원천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한 행실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파워가 우리의 원천이 될 때 아름다운 그와 같은 행위가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고 동시에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뿌리가 되는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이 뿌리가 없이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뭐 목사가 무슨 뭘 어떻게 하든 이거 다 자기 자랑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온도 조절계 같이 사는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리더로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리더로 살면은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만족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시고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파워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맞습니까? 예, 이걸 가지시고, 예,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이해하는 거예요. 자,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예, 4장 6절 보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면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상황에 상관없이 사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한국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